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북한에 어떠한 것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트에서 열린 폭스뉴스 주최 타운홀 행사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에 대해 경각심을 드러내면서도 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자신이 북한에 어떠한 것도 주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자신이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지만 지난 3년간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크루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당국은 어제 샌프란시스코 항구 인근 해상에 머물고 있는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키트로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선 측은 성명에서 현재 감염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가까이 접촉했던 100여 명이 검사 대상이며 모든 승객이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기 전에 검사를 받을 탑승객과 승무원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이 배를 타고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온 71세 남성이 지난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고 다른 승객 2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서도 처음으로 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레리 호그원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본인에 대한 한국 입국 비자 면제 조치가 오는 9일부터 정지된다고 한국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또 이미 발급된 비자도 그 효력이 중지됩니다. 조세영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과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 조치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 차관은 한국 정부가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 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 8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80여 개 나라와 지역의 오늘 현재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7,000명과 34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6,500여 건이 발생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3,800여 명, 이란은 3,500여 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각각 140명과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8만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제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만나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서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의 합의 뒤 러시아와 터키 외무장관은 6일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의 모든 전투 행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고속도로 남북으로 각각 6km에 걸쳐 안전 통로를 조성하고 이 지역에서 공동 순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정상회담은 이들리브 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포격으로 터키군 수십 명이 사망하고 이에 대해 보복 공격을 단행하는 등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에 미국과 맺은 평화협정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국무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아프간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는 폭력 사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 국무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제한을 강화한 데 한국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5일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실무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이날 핵확산 금지조약 NPT 발효 50주년을 맞아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 국무부는 북한과 실무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From a State Department perspective, it remains true that we are ready and willing and prepared for the beginning of working level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포드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이행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고위 관리들이 계속해서 촉구해온 합의된 해결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s made in Singapore and allow us to move forward towards the kind of negotiated solution that our senior officials from President Trump all down.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열었지만 결렬로 끝났습니다. 이후 미북 간 공식적인 대화는 끊겼고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드 차관보는 최대한 빨리 북한으로부터 회답을 듣고 전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ready for that and look forward to hearing back from them and moving forward as soon as possible. But
미국 정부 관계 부처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바를 현장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하는 노력을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포드 차관보는 북한의 지난 2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앞서 국무부가 내놓은 입장에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일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길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북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계속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교착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북한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란 말입니다. 미북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외교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올바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도구 가방에 있는 모든 외교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15일엔 독일에서 열린 윈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노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oo has worked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global sanction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continuing to develo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we've worked to bring Pyongyang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제재를 가해 왔으며 아울러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 관여해온 알렉스 원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도 지난 26일 연설에서 북한의 실무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But to seize these opportunities, it's not just the leaders that have to meet. Our negotiating teams have to meet as well. We have to do the hard and detailed work of crafting a balanced roadmap.
원 부대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한반도의 기회를 언급하면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선 정상뿐 아니라 실무 협상팀 또한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세부적인 작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협상팀을 갖추고 있다며 그들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앞에 놓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 팀 역시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반응은 국무부의 논평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3일 B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관련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길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의 언급 횟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이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북한이 제재 완화 등을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북 양측의 간극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문제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re basically trying to manage it and hoping that North Korea will not, you know, step over established red lines that President Trump has put out there.
미국은 상황 관리를 시도하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길 바라고 있고 이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때까지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 대선 이전에라도 북한과의 관여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재선 가도에 이득이 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최근 BOA에 북한과의 협상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he's content with the status quo, in other words.
아이논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협상이 아직 살아있고 전쟁을 피했다고 말할 수 있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북한에 어떤 것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튼에서 열린 폭스뉴스 주최 타운홀 행사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에 대해 경각심을 드러내면서도 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자신이 북한에 어떠한 것도 주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자신이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지만 지난 3년간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5개국이 북한의 최근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과 각국의 온전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5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시리아 문제를 다루는 일정이었지만 영국과 독일, 프랑스 세 나라가 북한 문제도 기타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안해 받아들여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유럽 5개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입니다.
Estonia,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are deeply concerned by the testing of ballistic missiles by the Democratic People's.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역 안보와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또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확실한 단계를 취하기 위해 선의를 갖고 미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engage in good faith and meaningful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유럽 5개국은 특히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며 각국이 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vital that the Security Council ensures full implementation of its resolutions.
한편 이날 미국은 유럽 5개국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라고 일축하며 내놓을 반응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보안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표적 제재가 사이버 범죄 근절과 국가 안보 확립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은 4일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핵 프로그램과 사이버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urned out, as you know, a large number of sanctions on North Korea that really have been focused.
문우신 장관은 이날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 제재의 효용성을 주제로 열린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재무부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잘 집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조력해온 핵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정부의 많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북한 정권과 연계한 해킹 조직과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또 재무부의 이런 조치가 해킹 공격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broadly think sanctions are very, very effective. So as a broad statement, targeted sanctions.
문우신 장관은 재무부의 조치가 미국의 사회기반 시설과 기업에 대한 북한 등 적들의 해킹 공격 시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특정 단체와 인물을 제재하는 표적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법무부와 공조해 제재와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는 연방정부 시스템과 민간 인터넷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도구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다른 많은 수단을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의 돈 세탁에 연루된 두 명의 중국 국적자를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세 곳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사이버 정보와 현금 탈취, 파괴적 악성 코드 유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북한의 해킹 공격이 여전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는 재무부의 사이버 범죄와 보안 능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also fully support moving the Secret Service back to Treasury because we will have better coordination.
해킹 조직들이 미국의 경제 분야 인프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이버 보안 문제 관련 업무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우신 장관은 사이버 범죄 문제에 대한 더 많은 협력과 관여를 위해 과거 재무부 산하에서 국토안보부로 일관된 비밀 경호국을 다시 재무부로 옮기는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톰 그레이브스 의원은 지난 회기연도에만 2,400만 번의 해킹 공격 시도가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주요 악성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나 기소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해 대량 살상무기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는 북한의 이런 불법 활동의 핵심 거점이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로저 윌리엄스 하원 의원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 핵심 기술 획득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접근과 중국 금융기관의 연계성에 주목했습니다.
Can you discuss how North Korea most regularly accesses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d the role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play in their ability?
윌리엄스 의원은 4일 하원 금융위 산하 국가안보 국제개발 통화정책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국제 금융 체제에 접근하고 북한의 WMD 핵심 기술 획득 능력에 중국 금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토그장 카스너바 올바니 뉴욕주립대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WMD 불법 자금 조달의 핵심 거점은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pecifically on North Korea, most of North Korea's sanction evasion and illegal access to
북한의 제재 회피 그리고 국제시장과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불법 접근의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 중개인과 유령회사 등과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카사노바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비확산 커뮤니티의 중대한 위협이라며 중국이 수년간 수출 규제와 비확산 정책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정세계 불법 거래자들의 WMD 확산 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민간기관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민관 합동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원 금융위는 불법 거래자들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청문회에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 WMD 관련 기술 획득과 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 금융망 적금 경로에 주목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청문회와 관련해 사전 배표한 자료에서 북한 정권은 제3국에 거주하는 중개인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이런 중개인들은 다른 이름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사용해 불법 거래를 하고 위장회사와 유령회사 이름으로 여러 계정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에드 펄머터 의원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 정부의 부정부패와 국제 불법 거래 활동의 연계성에 주목하며 이들 정부의 부정부패가 불법 거래 활동의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카사노바 선임연구원은 북한에서 WMD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업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획득한 자금 중 일부는 WMD 확산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이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카사노바 선임연구원은 또 서면 답변에서 사이버와 암호화 도메인의 취약성이 어떻게 WMD 프로그램을 포함한 불법 목적을 위한 자금 창출에 쓰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찰총국은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을 빼내는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리인은 복잡한 온라인 거래망을 통해 암호화폐를 세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중국으로의 대규모 석탄 수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영국의 민간연구소는 위성사진과 선박 자동 식별장치 신호 등을 분석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가 5일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30척의 북한 선박이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상하이 남동부 저우산시에 드나들었고 개별 항해는 적어도 17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소는 위성사진과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 신호로 확인된 것만 이 정도라며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박 중 상당수는 북한 남포항으로부터 석탄 등을 옮겨와 하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선박은 최근까지 활동이 계속됐는데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폐쇄한 가운데도 일부 대중무역을 지속하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이 석탄 수출 등을 금지한 안보리 제재를 피하고 계속 불법 활동에 나서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정보 교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국제 무역에 나서는 선박들은 선박 등록국 등의 정보를 표식하는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부호와 국제 회사 식별 번호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북한 선박들은 이를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입니다. 특히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고 운행하는 것이 북한의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선박 대부분이 AIS를 끄고 운행하지만 반드시 켜고 운행해야 할 때가 있다며 중국 저우산시가 대표적으로 AIS가 포착되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역은 가장 붐비는 중국과의 무역 항로로 AIS를 끄고 운행할 경우 다른 선박들과의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항로에 진입하면 북한이 이를 작동시켜 위치가 포착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수출 활동 외에 북한이 새로 대형 선박을 구입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18년 5월 북한의 초대형 화물선 YG 어네스토어를 몰수한 이후 북한이 대형 선박 두 척을 새로 구입했다는 겁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배는 태평호로 이전 이름은 그레이트 렌자노입니다.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길이가 167m인 이 선박은 파나마 국기를 달고 운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동군사연구소 보고서는 이 배가 현재 북한 국기를 달고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호에서 포착된 가장 최근의 AIS 신호는 지난 1월 6일로 남포항에서 잡혔습니다. 최근 석 달간의 항적을 살펴보면 남포와 상하이, 홍콩 등을 주로 오갔습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또 다른 선박은 푸싱호입니다. 현재는 푸싱호 대신 푸조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북한 국기를 달고 운행하진 않고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은 길이 174m의 이 선박이 중국 선적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의 AIS를 확인해보니 지난 11월 남포항에서 출항해 저우산시로 항해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북한의 활동이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 행위가 대부분 중국 영해와 항구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중국 당국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느슨한 제재 이행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9명은 북한을 선호하지 않는 나라로 꼽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최대 적으로는 러시아, 중국, 이란 다음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은 북한을 선호하지 않는 나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지난 2월 3일부터 2주 동안 성인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가 북한을 선호하지 않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88%가 선호하지 않는 나라로 꼽은 이란에 이어 북한이 그 뒤를 이은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7년 하반기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강하게 비난하며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과 겹치는 2018년 설문조사 당시에 응답자 92%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갤럽은 이번 수치가 지난 2015년 조사 당시의 87%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지난 5년 사이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여기는 미국인들의 생각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92%, 공화당 지지자는 90%가 북한을 선호하지 않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미국의 최대적을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순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을 최대 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2%로 2018년 조사 때의 51%에 비하면 4배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15%, 공화당 지지자 10%, 무소속 12%가 북한을 미국의 최대 적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갤럽은 2년 전 설문조사에 비해 이번에 중국을 미국의 최대 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해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커져가는 경제력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북한은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국가 존망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라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VO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북한의 대내외적 움직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를 살펴보는 두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올해 북한의 셈법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관한 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는 새로운 길의 구체적 지침으로 보이는 자력이라는 단어가 23번, 정면 돌파가 22번 반복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이 같은 내용을 사실상 올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취약하다는 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항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적인 지원 보건 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공식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무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수가 교착된 미북 간 비핵화 대화에는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무부의 인도적 지원 제한 방식은 대화 채널을 열면서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Opportunity to, you know, open dialogue channel. But we haven't.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킹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길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y'd rather, you know, emphasize self isolation as well as maintaining.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태에서는 북한은 계속 같은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보기 때문에 북한 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여부와 비핵화 협상은 분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don't see anything happening in terms of coronavirus or the pressures that might derive from the spread of that disease.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종관도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수에도 미북 관계는 그대로 교착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수가 대두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북 회담 성사 뒤 한국에 대해서는 비협력적 태도로 일관한 통미복남 전략을 올해에도 그대로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도 남북관계는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다양한 남북협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곧바로 청와대를 겨냥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 담화를 통해 미북 정상 간 대화에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마저 봉쇄했고 이에 따라 자력갱생에 집중하려던 경제 노선에 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월까지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지난 5일 한국 청와대는 올해 첫 남북 정상회의 친서 교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친서 교환으로 교착됐던 남북 협력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그동안 위기나 취약한 순간에 직면하면 유연해 보이는 쪽으로 일시적인 전술적 조정을 취했다가 자신감을 되찾으면 유연성을 잃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Usually what happens when North Korea faces a moment of crisis or vulnerability is that they make, you know, temporary tactical adjustments that look flexible.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수는 북한이 당초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길에 따른 지침에 일시적 수정을 고려한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의 조율 없이 독단적 대북 지원에 나설 경우를 노린 동맹 균열책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just try to focus on North-South matters indepen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이 경우는 새로운 길에 대한 세법 변화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시키려는 기존의 세법에 기초한 새로운 전술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문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보수 야당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 간 유대가 끈끈하다는 점을 다시 부각시켜 집권 여당이 다음 달 치러지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하도록 유도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trengthen the argument of the progressives that Moon Jae-in's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had some positive.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차단으로 당분간 새로운 길의 핵심인 북중, 북러 고위급 교류에도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순방 연기 가능성을 사례로 들며 이는 단순히 북한뿐 아니라 다른 영내 아시아 국가들에도 해당되는 사안이고 당장은 불행한 일이지만 실용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명분으로 향후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개연성은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북한군은 최근 선제 타격 훈련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감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이 항의하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 부장이 직접 청와대를 겨냥해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내부 문제로부터 외부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Demonstrating strength now so they can turn in the opposite direction, concentrate on their domestic issues. It's not surprising.
그러면서 여동생의 비난 성명 뒤 곧바로 이어진 김 위원장의 서신은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 체면을 살린 뒤 대화 제기를 모색하는 고도의 셈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한 군사적 도발 셈법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북한의 대내외적 움직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를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 순서로 마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해 한국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호 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5일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본부 회의에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일본 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대기 조치를 9일 0시부터 시작하며 우선 이달 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사실상 한국인 입국 거부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항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방역 체계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부당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더구나 추가 조치를 자제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 성과를 일구어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 측의 조치가 비우호적이고 비과학적이라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 등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미타 대사는 일본의 상황은 앞으로 1, 2주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여부가 달린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이번 조치가 방역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도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에 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6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 등을 언급함에 따라 일본인의 방한을 제한하는 등 맞불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의 방역 실패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아베 총리가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을 한국 등에 돌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격하게 대립하다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를 계기로 숨고리기에 들어갔던 한일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102개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와 지역은 총 10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오후 4시 현재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총 6,59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0시와 비교해 확진자가 309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총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주한미군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 본토에서 발견한 미군 의료지원팀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거의 매일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주한미군 현지 의료팀을 지원하기 위한 미군 의료팀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피터 리 주한미군 공보국장은 4일 미국 본토에서 파견된 의료팀이 한국에 도착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특별 의료팀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고 예방하는 임무를 매일 수행하고 있는 현지 의료진들을 돕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리 국장은 미국에서 파견된 의료진의 규모나 이들의 활동 지역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2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마크 에스퍼 장관의 지시로 한국에 추가 의료진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protective gear that's and test kits that are being distributed.
주한미군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한미군 내에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거의 매일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에는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데 대량 알림 체계를 사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림 등급은 위급, 우선, 보통 세 가지로 분류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USFK Alert라는 이름의 주한미군 대량 알림 체계는 신종 코로나 관련 최신 정보와 도로 폐쇄, 기상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한미군은 밝혔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본격 확산하던 지난달 2일, 1월 19일 이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병력들에 대해 14일간의 자체 격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9일 한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51명을 기록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단계를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그중 14명이 대구 남구의 신천지 교회에 다닌 걸로 드러나자 2월 9일 이후 신천지 교회에 간적 있는 근무자들을 자체 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모든 주한미군 근무자들에게 필수 임무를 제외하고는 대구로 오가는 여행을 금지하고 외부시설 이동도 최소화하는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주한미군 각급 지휘관들도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코로나 관련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일 대구 경북 지역의 미군 기지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미군과 가족들의 건강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 해군 사령부에서는 5일 수병 한 명이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여 숙소로 귀가 조치됐습니다. 버즈 도넬리 주한미 해군 사령관은 예방적 조치로서 플루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주한미 해군 사령부 수병 한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는 4일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대구 지역 내 기지로 군인과 가족들을 보내는 일을 이번 주에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2월 26일 대구 기지에서 주한미군 최초 확진자가 나오자 대구 지역으로의 전입을 잠정 중단했었습니다. 패트릭 도나우 미 8군 작전 부사령관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들이 캠프 캐롤과 캠프 헨리, 캠프 조지, 캠프 워커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대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부터 매우 잘 보호되고 있는 군 시설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 보고는 아직 없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확진 사례가 보고되면 언제라도 북한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대응팀장은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영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지역의 중심에 있어 위험하다며 하지만 아직 확진 보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 country is right in the heart of the epidemic zone in the region. So,
라이언 팀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연 회견에서 평양 사무소 직원들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 측과 여러 접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같은 나라들은 준비태세를 잘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며 북한으로부터 확진 보고를 받으면 언제라도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re ready to go in at any moment should there be a report of a case from the.
테드로스 아드하넘 게블레이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대북 지원에 관해 매우 유익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had a very good discussion with the foreign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게브레이수스 총장은 북한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도울 의지와 준비가 돼 있다고 강 장관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게브레이수스 총장은 이날 현재 중국을 제외한 33개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80%는 3개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고무적인 징후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ee encouraging sig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에서 새롭게 보고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보고 사례는 이미 알려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게브레이수스 총장은 일부 나라가 많은 확진 사례를 보고하고는 있지만 115개 나라는 아직 어떤 사례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엔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N 뉴스 김영골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 명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농업기구 FAO가 5일 올해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를 내고 북한을 외부의 식량이 필요한 44개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FAO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와 지난해 4월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 식량 안보 평가에 따르면 전체 북한 주민 가운데 40%인 약 1천만 명이 식량이 불안정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북한 주민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식량 소비와 매우 열악한 식품 다양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식량 부족을 메우기 위해 158만 5천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수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FAO가 이번에 지정한 44개 외부 식량 지원 필요 국가 중에 아프리카 국가가 34개로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는 북한을 포함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8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FAO는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엔 기구 가운데 하나로 30년 이상 북한의 농업 기술 지원과 긴급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중앙 긴급 대응 기금도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셀프는 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의 부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취약계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1,040만 명 북한 주민이 영양 지원과 식량, 깨끗한 식수와 위생 같은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87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의 기근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영국 런던 대학의 북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올해 북한의 식량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의 헤이즐 스미스 교수는 5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사태를 발생한 환경을 다시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UN sanctions have done is to reproduce the conditions that caused the famine in the 1990s.
스미스 교수는 이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고난의 행군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비료, 살충제, 운송수단을 포함한 농업 관련 석유 제품의 결핍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 수입을 차단한 안보리 대북 결의로 인해 유류에 의존하는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 북한의 파국적인 수확량과 2019년의 식량 부족은 유류 관련 제재에 따른 예상된 결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So, the very predictable result of the 2017 oil sanctions on North Korea.
다만 국제사회가 1990년대의 기근 사태를 다시 목격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이 대규모 식량 원조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스미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 대규모 식량 원조를 제공할 수 있었던 건 대규모 곡물 잉여 생산량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교수는 북한의 곡물 수확량이 계속 줄어 엄청난 식량 부족이 올해도 예상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의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북한의 식량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중국의 농작물 생산 주기에 영향을 준다면 중국 정부가 잉여 생산량을 중국 국민을 위해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coronavirus in China affects the agricultural cycle in China.
따라서 북한에 제공할 잉여 식량이 없을 것이고 결국 북한이 유류 제재로 받는 피해를 상쇄할 수단이 없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북한의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미스 교수는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감안할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격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최신 집중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인데 북한에는 이런 의료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So, the only weapon they have, the only mechanism they have is organizational control.
따라서 북한 정부의 유일한 대책은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며 이것이 유일한 무기라고 스미스 교수는 밝혔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남북대화 재개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건협력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진전과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친서가 남북협력 재개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한 위로 차원이라며 후속 조치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다만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남북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해 해당 분야 협력 추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지원 요청이나 남북협력 관련 구체적 논의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향후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 북한 상황, 국제사회 지원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비난한 담화가 지난 3일 나온 이튿날 김 위원장이 이런 우호적인 친서를 보낸 의도를 묻는 질문에 정상 간 친서에 대해 의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상호 존중의 자세로 대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에 조속한 개시와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의 친서가 남북 정상 간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북 협상 교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의 여건 속에서 남북 협력 재개의 기폭제가 될지에 대해선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김 위원장의 친서가 한국과의 협력 재개를 모색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제기됐을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가 친서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의 진위를 알려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이나 뭐 이런 데 공개가 되면 이제 북한도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남북관계 인분을 열 수 있는 신호다라고 읽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올해 첫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과 관련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현준 국민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김재일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참모들을 분리 대응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대편 참모들은 공격하되 지도자 간 신뢰는 유지하며 지도자의 결단으로 상황 반전을 꾀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해법을 추구하는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전 교수는 또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과의 교역도 막힌 고립된 상황에 놓여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 교수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재난 상황에 대해 위로 친서를 보낸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이번 친서 교환이 남북한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교감한 결과로 보인다며 대화 재개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소통의 기회는
오지 않을까.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자기들이 판정하면 좀 빨리 대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북한 내에도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면 뭐 그렇게 뭐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4.27 그 남북정상회담 2주년이 4월 27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시점도 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제사회에서도 일정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또 그 북한에서 이 확산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인 거고, 다른 측면에서 하려고 하면은 지금의 기본적인 상황, 여러 가지 제재 상황이라든지 뭐 하는 것들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남북 간 보건 협력이 시작돼 한국 정부의 대북 방역 물자 지원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미국 대선 특집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7년 3월 6일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At long last, the battle has ended.
가나는 금과 다이아몬드, 철광석과 같은 광물 자원이 풍부해 황금 해안을 의미하는 골드 코스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가나는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15세기부터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19세기 들어 영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영국은 1874년 가나를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고 모든 해안 무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에 반발해 가나 국민들은 1948년 독립운동가 쿠아메 은크루마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은크루마는 1949년 회의 인민당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크루마는 1951년 실시된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지로는 처음으로 자치정부 수립을 이끄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7년 3월 6일 가나는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은크루마는 가나 공화국 첫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1973년 3월 6일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배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여류 소설가 펄 벅이 8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92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선교사의 딸로 태어난 펄 벅은 생후 3개월 때 중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펄벅은 이후 미국 버지니아주의 랜돌프 메이컨 여자대학에서 공부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1930년 동풍서풍으로 문단에 데뷔합니다. 그리고 1931년 펄벅의 대표작인 대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대지는 중국에 사는 왕룽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 광활한 땅의 주인이 되는 과정과 그의 가족들이 겪는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로 펄벅은 1938년 미국의 여류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펄벅은 사회활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쟁 중 생겨난 사생아들을 안타깝게 여겨 펄벅 재단을 설립해 버려진 아기들을 입양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소설가로 또 사회운동가로 이름을 떨친 펄벅. 펄벅은 1973년 3월 6일 8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